5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영어로 된 그 서머리를 하나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 4주 동안에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성취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한 성취시키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참 도움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었던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죄사함의 실현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걸쳐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사야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죄사함을 실현시키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열어주신 신적 의미의 이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고난 자체가 어떤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당한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기독교가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시작할 기반조차 가질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이 죄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들이 가진 조건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종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으로서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 종을 통한 구원은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정말 그렇다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분은 우리보다 좀 나으시니까 죄의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저분은 맞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건 맞다. 예수는 인간과는 달랐기 때문에 인간 조건 이상의 더 우월하고 어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그런 면에서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이렇게 코미디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의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구주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인간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먼저 구주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메시아 수행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초점을 가지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구세주는 이런 분이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재앙이 없이 하시는 그런 구세주여야 돼, 아니면 성품은 완벽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온화한 분이어야만 돼, 아니면 이런 능력이 크신 분이어야 돼,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구주의 구주 되심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그분이 어떤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그분이 구세주 되심에 대해 증언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애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조금 보실 텐데요, 11절을 보시면 그 종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종이죠. 말 그대로 하면 종 자신이 자신의 영혼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써서 성취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첫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자기 페이스로 뛰어가는데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뛰고 난 후에 마지막 종결선을 딱 넘어서고 나서 자신이 애썼던 그런 긴 마라톤의 경주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소명을 완수했다, 또 완수한 어떤 지점에 이르렀다, 이것이죠. 그래서 소명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 12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소명에 관한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먼저 그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십자가에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얻는 그 사건은 바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 원칙 아래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아니하시고 먼저 잃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범죄자, 즉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애쓰시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의 그 말로 하는 행위밖에 잘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올해 저녁 예배 때 종종 이런 부탁을 드렸었죠. 기도할 때 목전과 목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동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분에게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도움이 될 것을 찾고 간구하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딱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번져가고 확산되고 실천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무런 뭐 도움이나 어떤 오고 가는 어떤 향상 관계 속에서의 향상이나 아니면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저런 말 절대로 진짜로 들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신중하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새해부터는 좀잘 살펴서 우리 기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혼신을 다해서 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 일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말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만족이라는 말은 보상, 리워드가 풍성하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보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삶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리워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설교 주제에 넘어가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 사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것은 이 종이 끝내 만족을 얻었는데 그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을 예수님이 어떻게 누리시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그두 분이 무슨 뭐 평가가 있고 또 유업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면서 갚아주시고 뭐 이런 관계일까 싶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의 그런 생각에 소위 고상한 생각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읽은 바로 이런 구절들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귀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분에게 큰 상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설교 본문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보셨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지상에 오시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격과 위치와 특권, 그것을 모두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God Man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고난과 죄의 현장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의 지금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은 죄를 지으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도 우리처럼 죄를 지으실 가능성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늘 의식하였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갖는 신앙의 실체가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지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분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나으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것밖에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놓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래 죄 없이 살아야 할 인간 본연의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 이전의 삶, 타락 이전의 삶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을 기회가 왔을 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을 기회가 왔을 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진술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실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모험을 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의 모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바로 여기에 참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대면대면 사시고 그냥 자기 체면 지키시고 스타일 구기지 않고 살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성령께 의탁하는 신실한 삶을 잘 살아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잘 살아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 동료들을 구원할 메시아, 종의 역할과 기능과 소명을 잘 수행해냈기 때문에 높이신 것입니다. 상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이 배경은 유대 배경입니다. 이 유대 배경 속에서는 천사들을 엄청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이제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민족적인 보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받을 때 천사들의 중재로 받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그게 통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 하면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뭐 선지자보다도 천사들이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풍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자격이나 어떤 위치를 말합니다. 자기가 올라서 있는 자격 또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 얻으신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서 받은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금 몇몇 분들이 막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가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안 그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그 이름이죠.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오늘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 성탄주일에 정말 우리가 이 이름을 더욱 깊이 깨닫게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다시 격상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십니까? 아니죠. 거기서도 인간 예수로서 높임을 받은 그 위치로 앉아계신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라볼 우리의 모델, 인간으로 사셔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다 사시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권력자이시고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분이 승천 후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모됐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 예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또 내려오실 때는 또 인간으로 바뀌어서 내려오셔야 되는 그런 수고를 거치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고 보상하셨다는 그 성경의 진술을 가감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숱한 이단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너무 강조하니까 갸웃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길은 자꾸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무엇일 거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단 방지 대책위원회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새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 후에 승천하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인생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인간까지 포함해서 다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권력과 그렇죠? 힘을 다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이런 인간의 생각의 한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교 후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주시고서도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그 무한하신 풍요로움 그리고 크심 이것이 더 풍요롭고 더 크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물질적인 차원이든 정신적인 차원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많이 쏟아붓고 나면 자기 것이 줄어듭니다. 소진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소유들이 세상과 인간에게 나누어지고 더 많이 베풀어질 때 그 진가가 인정되는 그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신자라고 해서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증거된 하나님의 평강은 더욱더 풍요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구하라고 하셨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게 잘 그런 그 인생을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지혜로 향상시키고 아 이럴 땐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럴 땐 내가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안목이 더욱더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 지혜는 꼭 인간의 지혜처럼 보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최대한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지혜를 터득해 간다면 결국 그 지혜로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일 생각하죠. 그 지혜를 왜 또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택을 더 많이 입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세계로 확장되어서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자원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인간과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제반 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창조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으로 자꾸 가꾸어 가라. 일구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까요? 아, 정말 지혜가 또 사랑이 창조의 그 정말 지혜죠. 지식 이것이 너무나도 풍성한 분이로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더욱더 인정받고 찬양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통치권을 주시고 인간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빛나는 동시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더 큰 영광과 또한 존귀를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윈윈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짜놓으신 구원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윈윈 전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한몫 잡는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한몫 잡을 수 있다. 단, 예수님에게도 조건이 있었듯이 저에게도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뜻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분께 속한 상과 유업을 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릇은 순종과 헌신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닮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냥 새나가는 바가지일 뿐이겠죠. 우리의 고귀한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 순종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표지로서 또한 그 다음 순종을 격려하기 위한 바로 그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격려를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이 담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주는 사람이 되면은 받는 사람보다 더 우월해진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시겠죠. 주는 마음이 받는 마음보다 더 편안하고 흐뭇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고 받았다면 주는 사람도 흐뭇하고 받는 사람도 똑같이 흐뭇해야 하고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고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많은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자기 혼자 소유하지 않으시고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양식을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닮아가라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겼다면 그것은 바로 마땅히 우리에게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므로서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가를 알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올리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을 올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도 올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미래를 내다본 기쁘심, 그 만족하심,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을 받고 모든 유업을 받아서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진가를 아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미래의 만족을 내다보면서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교사는 많은데 스승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정말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스승 한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해보십시다. 그 스승이 무엇을 만족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그분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행동으로 보여서 스승의 만족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분 밑에서 배운 앞서간 선배들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그 스승이 어떤 선배들의 모습을 좋아했고 어떤 스승을 만족해 하셨는지 어떤 제자를 만족해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그 스승이 어떤 만족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모범을 가질 수 있죠. 앞서간 선배로부터의 모범을 가질 수 있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합격 이렇게 딱 큰 만족을 보이시는 승인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미 큰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길 외에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 없다라고 다 고백하고 결단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희망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기웃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겠죠. 신자로 살면서도 이런 갈림길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 승인을 찍으신 예수 그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 그것은 우리 인생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가 가진 그 예수에 대한 희망이 진정이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올 성탄절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족이 되신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이 결단을 물론 방해하고 깨트리려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맞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게 합당한 모든 몫을 다 내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지금 내 인생 여기서부터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장애물, 어떤 시험 이런 것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만족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성령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높이 올리시고 또 하늘의 모든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하늘의 권세가 또 하늘의 힘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불러야 할 그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분을 모시며 사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사는 그 삶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곁길로 비껴갈까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도우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사셨던 그 삶의 모범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